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풍족한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등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였고 또한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충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9절과 10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절과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장의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이제 사도바울이 골로새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골로새 이단의 혼합주의 사상이 유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절과 12절은 그 중에서도 할례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사도바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사도바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줘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된 그런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도바울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유포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바울은 바로 그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이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체, 그들의 살에 언약을 표시해 두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시를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이 할례를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인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손으로 행한 할례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행한 할례. 그게 바로 이제 육체의 할례인 것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이 손에 칼을 들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할례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행하는 할례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 것이죠. 그러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어떻게 행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중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육체의 할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 뜻은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에 표피를 제거한 표시만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변해야지 된다.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이죠. 무엇이 제거되어야 됩니까? 마음에 죄악된 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살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죄악된 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것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5,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면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 2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분명히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진정한 할례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육체의 할례는 받았죠. 그러나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하였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곧 육정몽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그저 몸의 표피만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옛사람의 죄된 몸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정 몸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육정 몸을 벗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로부터 온 것인데 반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골로새 성도들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신자들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중생한 그런 신자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생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말하자면은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중생하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 가지 외적인 표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닌다든지 또 세례를 받았다든지 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든지 또 집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든지 등등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징이 있다고 해서 그 표징들이 다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심령을 받아야 되고요. 또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는 없이 그저 외적인 그런 신자로서의 표징만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사울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등등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지만은 그 중에 진정 구원 얻는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중생한 그러한 신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말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도무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조차도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 말로는 충분치 못하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물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욱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들은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대단히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단히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 사람은 이단이었습니다. 그 이단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은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황당한 그러한 질문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요.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느냐, 당신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구약시대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림자고 예표이고 상징인 그런 시대입니다. 유월절도 그게 예표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런 그림자나 예표나 상징이 있는 그런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께서 오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그러한 사람의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이지요. 그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온전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 당신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막 그러한 질문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로새 이단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이단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조차도 모세나 선지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으니까 그 얼마나 거짓된 그러한 주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중생을 함으로써 더 나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손으로 행한 할례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그러한 할례인 것입니까?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우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할례가 더 우월한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행하는 할례가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성령에 의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더 나은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헨드릭슨이 사도바울의 이 말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 11절 이 부분을 지금 헨드릭슨이 주의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골로새 사람들이여,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을 속여 마치 육체의 방종을 이기려면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 선생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는 의식보다 한결 뛰어난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류가 있는 교훈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된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12절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11절에서 사도바울이 할례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2절에 와서는 이것을 세례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모세에 의하여 행하여지던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세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본문 12절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세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영적 할례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 할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한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것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영적 할례를 베푸시되 옛날 모세로부터 행해오던 옛날의 표적에 의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세례라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것이 없을 때 할례로 예표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 칼빈이 말하는 바는 구약시대는 이제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방식이 이제 세례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의 표시와 인침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이 세례인데요.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그것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중생하였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중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세례는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의 표시와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반대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할례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중생한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래서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례나 세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전혀 성경 진리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항상 성경 말씀의 빛 아래 그것을 갖다 놓고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주장들은 복음으로 변장한 율법주의이거나 또는 무율법주의이거나 또는 신비주의이거나 등등 그러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잘못된 교훈 안에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이단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항상 경계하고 분별하고 또 배격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사도바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 진리와 맞지 않는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더 나은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을 만날 때 그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의 빛 아래 두고 면밀히 조사하며 분별하고 또 조심하고 배격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전하고 바르고 올바른 그런 진리를 쫓아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